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두 달을 잘 살고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로 세 번째 주일이고 또 날짜로 하면 19번째 날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신 분들 또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분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을 얻기를 원했고 그래서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일이 없이 많이 해보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도 했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끝자락이 왔는데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높은 곳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이 그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느냐 하면 십자가 위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몸뚱이는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올려다보기는 하는데 그의 존재는 가장 낮은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온 우주 안에서 그 비참함과 고통으로 그보다 더 낮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린 존재가 되어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말의 위로가 있다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동료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라 불리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라 불리는 선생님은 자신과 동료 사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자신이나 동료는 일평생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게 당연했지만 이 예수 선생님은 그 말씀이나 그 행함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곳에 계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인데 그분이 왜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같은 높이에 계시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동료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자기 동료를 엄하게 꾸짖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고 거기서 모든 이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라는 이 질문보다 선행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되셨나 하는 질문이겠죠. 이 두 질문을 연결해서 말하면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신 그분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름은 1093년에서 1098년까지 그의 생애가 상당히 혼란스럽던 그 시기에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꾸르 데우스 호모,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 하는 제목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던 이유, 그리고 사람이 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이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게 된 이유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으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당신의 긍휼이 가득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이 가득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다면 거기까지 그 높은 곳에 오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가장 낮은 십자가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로 가득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그들이 있는 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긍휼하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 안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까지만 오셨다면 밑바닥에 있는 그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면 그분이 보이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행악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생애 마지막 기도를 올렸고 예수님을 통해 긍휼로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곳에서 으스대는 사람 중에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몇 시간 그 곁에 머물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이 가득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토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곳이야말로 주님의 긍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신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분이 계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들의 고난이,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은 데로 가야 긍휼이 가득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교만함과 욕망의 못된 성정으로 인해서 우린 다 높은 곳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긍휼에 가득한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니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낮은 곳에 있는데 받으려고 하는 자가 높은 곳에 있으니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5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던 당시 유대의 많은 처녀들 중에 한 사람, 그저 내보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오히려 저 빈촌에 보잘것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처녀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시다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편에서는 감격했는지 모르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마리아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두려움이라는 게 같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두려움이 같이 임하였습니다. 은혜와 두려움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가 받은 은혜는 가짜입니다. 또 반대로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빼고 들이대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아예 성립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이 많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였음을 알고 그 엘리사벳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두 여인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감동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찬송이 오늘 읽은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그는 긍휼하심이 대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이야기를 할 때는 주님의 긍휼하신 구원의 은혜가 낮은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마리아의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얘기됐죠. 여기서 우리는 이 낮은 자라는 말과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이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곧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영적 원리죠.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크고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면 그 곁에 주님이 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 머무는가? 낮은 곳에 머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 저야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밑바닥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의 마음으로 바싹 내려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고개를 돌려보면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은혜가, 긍휼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높은 곳에 버티고 서서 높은 곳에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가지면서 구원의 은혜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높은 곳에서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 긍휼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계속되죠.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내치신다. 권세 있는 자를 다 내리치신다. 그리고 부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다 벌거벗겨서 빈손으로 쫓아내신다. 높은 곳에서 거들먹거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반대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 아래로 낮아진 자들에게는 긍휼 가득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도 분명하고 또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모두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릴 때 내가 좀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존재일 뿐임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도 우리 옆에 계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는 게 있다고 해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길 수 있겠으며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할지라도 온 우주의 창조주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뭘 내밀 수가 있겠으며 내가 좀 높다고 한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으며 힘이 좀 있다고 한들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낮추고 또 낮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엎드린다. 마치 군인에게 차렷 이것이 기본 자세인 것처럼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 낮은 곳에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엔 얼마나 높은 곳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많은지. 뭐 세상은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몇십 년을 교회 안에 머물고 그리고 또 교계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기독교 연합단체에도 가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다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장로님,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인데 낮은 곳에 있는 분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목회에도 성공했고 그래도 성공했다는 분들이 그런 평신도들, 그런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다 높은 곳에 있지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의문점이 떠오르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낮은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낮은 곳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데 다 이렇게 높은 곳에 버티고 있는데 은혜를 받았나? 긍휼을 얻었나?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하면 구원 받기는 했나? 더 두렵게 말하면 구원도 못 받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하나님 앞에 행세하는 거 아닌가? 그걸 저에게 적용하면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목회하고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낮은 자가 없을까? 구원을 받긴 했나?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산에서도 기도했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도 잘되게 해주시고 자식 농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잘 돼가지고 다 높은 곳에 서서 고개를 빼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다 기도를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강건하고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혹시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를 저 바닥에 집어 던져주세요. 부요하게 돼서 망하는 것보다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고 성공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실패해서 은혜를 구하는 밑바닥에 엎드리는 게 더 낫고 박수 받다가 망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꼴찌로 구원받더라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어려운 기도지만 주여 차라리 연약할지언정 차라리 모자랄지언정, 차라리 낮을지언정, 차라리 바보소리를 들을지언정 주님의 은혜만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 자신을 위해서도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힘 좀 센 아저씨 정도가 아닙니다. 뭐 좀 몇 마디 하면 일이 다 잘 되는 대통령 정도 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시고 못하실 게 없으신 우리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금 높은 데 서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버릇없게 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긍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있는 돈 투자하고 내 백을 동원하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길을 써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시라고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포기하고 틀렸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살 가치가 있겠으며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저 멸망의 음부에 집어 던지실 수도 있고 거기서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그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마세요.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내가 경외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였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에게 말씀을.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그 순간 마리아는 낮은 자가 된 거예요. 낮은 자. 깨닫고 보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연세 높으신,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이 목회하실 때 한국 교회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저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간추리면. 내가 한창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감히 나한테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지. 나는 나름대로 기도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였고 실패한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노회에 나가고 총회에 나가서 보면은 불합리한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여서 그거 바로잡겠다고 내가 발언도 많이 하고 개입도 많이 하고 내가 큰 소리도 많이 쳤는데 내 앞에 와서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도 나이 먹고 늙어서 은퇴했고 이제는 다 내려놨지. 전에는 앞에서 끌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뒤따라가게 됐고 전에는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으로 달라졌어. 그런데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걸 요새 경험하고 있어. 요새는 내가 인도자가 되고 내가 설교자가 돼서 드렸던 예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구나. 그걸 내가 은퇴하고 나서 경험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미숙해 보이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새카만 후배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은혜를 처음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어. 그러면서 진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뭔지 하늘의 평화가 뭔지를 맛보고 있다고.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다 주도하던 건 도대체 뭐였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나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같은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너댓 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때 대단하셨던 그 목사님이 비로소 낮아지시고 비로소 작아지신 이후에 경험하게 되신 하나님의 참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수식어가 많이 붙었던 이름 석자 앞에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늙어가는 한 인생, 한 평범한 노인이 된 이후에 그분의 존재가 작아지고 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 김 목사에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저에 대한 경고로 이해했어요. 김 목사, 너 잘 들어라. 그래서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락교회 목사인 저는 밑바닥에 내려가고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나중에 다 내려놓고 은퇴해서 뒤에 그 목사자도 떼고 김은성 씨로 불리는 평범한 노인이 됐을 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하던 그때가 올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두려워 낮아진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걸 맛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몇 단어로, 몇 문장으로 정리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 엎드리는 사람, 그는 주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이 되었는데 사순절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십자가에 계시는 주님 옆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피를 흘리니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면 우리 옆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으로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